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11일 월요일 두 종류의 재물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그들의 성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업에서도 나타났다. 가인은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세심함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수확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였다. 이들의 직업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음의 성격을 설명할 뿐 아니라 두 재물과 연관된 심리적 태도와 정신을 나타내 보여준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일했고 아벨은 그가 받은 양들을 보살폈다. 창세기 4장 1에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가인과 아벨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부좌 선지자 71. 아벨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동물로 된 재물에 더해 채소로 된 재물을 드린 반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희생 재물로 바칠 동물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땅의 소산만을 재물로 드렸다. 이것은 그의 동생의 태도와 대조되는 공개적인 불순종이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벨과 그가 피로 드린 재물과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가인과 그가 들인 땅의 소산의 대표적인 예로 여겨진다. 물론 이 재물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중요성이 있지만 그 재물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죄인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물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과 이미지에 불과했다. 교훈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린 반면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땅의 소산만을 제물로 바침으로 공개적인 불순종을 나타냈다. 묵상. 미가 6장 7절과 이사야 1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절들에 나타난 원칙을 우리들의 삶과 예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실물교훈 152.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설계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결혼하려고 안달을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창조의 설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돕는 자세가 아니라 바라는 자세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빈자리를 채워줄 이상적인 사랑의 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의 외로움과 굶주림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결혼합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어 자기만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에 결혼 뒤에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동기가 행복해지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명심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남녀 간의 애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18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간, 깨가 쏟아지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는 콩깍지가 벗겨지고 더 이상 상대를 봐도 가슴이 뛴다거나 손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은 순도 100%의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과 상처와 갈등만 생깁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배우자는 바랄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의 열쇠는 돕는 자세, 섬기는 자세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이타적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섬기는 마음은 오직 성령님이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셨듯이 결혼도 우리의 죽어짐이 없이는 하나됨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부부만이 그늘없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결혼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을 하여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을 보기 하는 거울입니다. 힘든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힘든 상대를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 내 안에 있는 티와 주름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부부 사이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입니다. 이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혼자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우상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거룩을 목적으로 놓으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설계대로 사랑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타락 후에 저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하실 때 만드신 원리입니다. 머리는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두 분 다 하나님, 하나님됨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상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높은 하나님, 낮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남자는 하늘처럼 높고 여자는 땅처럼 낮다는 남존여비 사상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동일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나 가치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여자를 머리뼈나 발뼈로 만들지 않고 옆구리에 갈비뼈로 만드신 데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와 질서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행동,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존재론적인 종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종속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입니다. 삼위 속에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처럼 창조 원리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존재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권위의 질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상위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목숨을 건 아내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전횡적인 독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랑을 전제합니다. 즉 머리의 의미는 지배나 군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머리, 희생하는 머리, 섬기는 머리, 사랑하는 머리를 뜻합니다. 남자에게 부여된 권위는 희생적 섬김의 권위이며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창조 섭리를 보더라도 남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힘을 발휘하는 데는 남자가 훨씬 강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힘을 발휘하는 데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남녀의 상이한 세포구조가 그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는 목표지향적인 반면에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고 남자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재료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면 창조 디자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창조 디자인을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하였고 하와는 아담에게 묻지 않았고 아담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 질서는 타락 후에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는 말은 남편을 욕망하고 남편을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깨고 장악하려는 타락한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파괴된 질서, 타락한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여자는 장악하려 하고 남자는 억압하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15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슬픔과 아픔이 그 후로 그가 가지게 될 몫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또한 주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창조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율법에 일치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계속하여 피차의 일치됨을 유지하였을 것이나 죄악은 불화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이제는 다만 두 편 중에 어느 한 편이 그 다른 편에 복종하는 방법으로만 그들의 연합과 조화는 유지될 수 있었다. 하와는 최초로 죄에 빠졌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거역하고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떠남으로 시험에 빠졌다. 아담의 범죄는 여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제 남편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원칙들이 타락한 인류에게 소중히 여겨졌더라면 비록 죄의 결과는 자라난다 할지라도 이 선언은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나 남자가 주권을 남용함으로 여자의 운명은 아주 쓰라린 것으로 만들고 그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하와는 그의 에덴 고향에서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으나 불안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였던 것보다 더욱 높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으로 우쭐하게 되었다. 본래의 지위보다 높이 되기를 꾀함으로 그는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의무들을 즐거이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권위를 깨트리면 자유요 해방 같지만 그 결과는 속박이요 불행입니다. 결혼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의 설계, 원리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드러운 친절로 부르시고 당신께로 초청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곧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결코 호의를 보이실 수 없었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존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친절과 인내를 통하여 그 초청은 가장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강권하는 힘이 됩니다. 사단이 멸망시키고자 애쓰는 영혼들을 위해 확고한 목적과 끊임없는 관심과 불굴의 인내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 열렬한 활력을 냉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호소하고 강권하는 정신이 나타나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기 위해 공사간에 온갖 기회를 포착하여 모든 이론을 전개하고 모든 동기를 무한히 일으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능력을 기울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극기와 희생의 생애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분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다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답게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사람은 영화로운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적의와 부패와 불순과 접촉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감정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당신의 고상한 취미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악습과 강한 편견과 거만한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동정 깊은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사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로 또한 이따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애쓰며 낙담과 어려움에 부딪혀 싸우고 동정과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형제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쫓아버리기 위해 만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그들은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의를 보리로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실수하는 사람들을 취급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은 비난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을 책망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실수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노력하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얼마나 열렬하게 설명했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그에게도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확신과 동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귈 때마다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격, 습관, 교육에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삶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세세한 점까지 똑같은 두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워낙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를 잘 하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만일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선하거나 악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언행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짐을 거의 져보지 않았으며 진정한 고뇌를 잘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혹스러운 일과 고통을 거의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 해 동안 경험이 쌓이고 그 자신이 생애의 짐을 지게 될 때 그는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한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쓰라린 경험이 그를 깨우칩니다. 짐을 진 사람의 많은 일이 이해를 받지 못하며 마침내 죽음이 그를 넘어뜨리기까지 그의 노고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내려놓은 짐을 지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믿음과 용기가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그때서 그들은 신속히 비난하는 잘못을 버립니다. 경험이 그들에게 동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임명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그분은 그들을 바로잡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심판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한 다윗의 행동은 얼마나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관대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고 광야로 왔으며 수행원도 없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머지않아 그대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재검토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분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가상적 잘못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품성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의 형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귈 때 흔히 대두되는 작은 차이를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 성령과 교제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보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오해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원칙을 행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결코 같은 정신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대답으로 한 말은 때때로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지키는 침묵을 만나면 분노는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1절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